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호세아서가 두 번째로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스토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스라엘의 어릴 적 과거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죠.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라고 하였죠.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노역을 하면서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사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릴 적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니까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준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해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칼이 이스라엘의 위에 머물러 형벌이 가해질 것이고 이방 나라 아수르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 강대국 아수르가 그들을 다스림으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에 거부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그들은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와 고난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징계와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그들이 자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이 말씀을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릴 적 과거 이야기죠. 죄인인 우리들은 죄의 속박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어릴 적 과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들의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좀 젊은 목사님이지만 한국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구나 맞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가 뭐냐 하면은 헌신과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에서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변화이다. 삶의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은 생명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저 끝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 차례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구원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아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하여 나도 무엇이든 내려놓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의사 집사님께서 병원을 개원하는데 개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사 집사님이 이제 개원하게 된 참 힘든 상황과 어떻게 개원을 하게 됐는지 쭉 얘기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마침 교회를 건축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였는데 그 의사 집사님이 전혀 헌금도 하지 않고 작정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개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앞에서 바로 작정을 했답니다. 교회 건축 헌금 5천만 원을 작정하고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교회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뭐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바르게 신앙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병원을 개원하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없는 그 집사님에게 제대로 바른 교육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한다고 해도 나에게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입술로만의 그 고백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정말 진짜일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달라져야만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세상의 갈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능과 물질,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 수는 적지만은 지금까지 잘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구석구석 신경을 써가면서 헌신하신 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오늘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지, 앞으로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드마와 스보인처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도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령 교수에 대한 간증을 이어령 교수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 파트로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그 간증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1990년대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였고 88 올림픽을 총괄하여서 이제 성공리에 올림픽을 치른 능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 그런데 이분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 민족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도 안 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였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은 이민아라고 하는 그 자기 딸이 실명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딸의 눈이 실명되지 않고 보이게 해주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대적하였던 사람이 딸이 실명되니까 바로 그냥 돌아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실명되지 않기만 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뻤지만 슬펐대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이 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기뻤지만 너무 슬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꾀가 나가지고 잘 안 믿게 되고 발을 빼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이런 핑계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딸만 눈이 보이면 되는가?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의 눈이 보여야 하는 기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 참 지성인다운 핑계거리잖아, 그죠? 자기 딸 고쳐주면은 뭐 예수 믿고 뭐 어떻게 하겠다 했더니 딸 눈 고쳐줬더니 모든 사람들의 눈 다 고쳐줘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세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딸이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효룡 교수도 암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면서 살 때는 가만두시더니 이제 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고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해답은 종교다. 문학도 경제도 정치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효룡 박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인생임을 이효룡 박사는 고백하였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부수지 못하였다라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형별과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삶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